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이 시간 어둠에서 빛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뒤 이미 여러 번의 변론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결박당해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만 보면 암울하고 절망적이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주어진 변론의 기회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 부활 소망과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기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켰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이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과 부활 사건을 믿는 자들을 외국까지 추적하여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또 다른 박해를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이 바울과 그 동행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바울에게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도 그 빛을 보았지만 오직 바울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현장에 있었지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무리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삭개오에게도 그랬고 10명의 나병 환자 중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빛은 여러 사람이 보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반응한 것은 바울 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임합니다. 빛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울의 생각, 또 가치, 그리고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앞으로 그에게 찾아올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켜 우리의 생각, 가치, 그리고 목표가 하나님 앞에 재정렬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회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과거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후회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도착한 다메섹에서 그가 간 원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언젠가 순종해야지 하며 상황이 준비될 때까지 미루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며 자신의 변한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즉시 순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주님의 부르심에 언젠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미루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갔다면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직업이나 환경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며 직장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임하고 동료를 사랑으로 대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맡은 사명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작은 순종들이 모여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돌이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삶,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또 죽어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생활 선교사의 삶입니다. 셋째,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복음에 능력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을 돌이킨 이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말씀처럼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라면 언제 또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에 서게 만든 이유였지만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심장에 새겨짐으로 그의 삶에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베스도의 눈에는 도둑질이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혀있는 바울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노라 라고 말하며 2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결박당한 몸이었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의 마음에 복음과 부활의 소망이 깊이 새겨졌기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분명히 세운다는 것,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미쳤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조롱과 불이익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을 쫓아 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능력이 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배웁니다. 저에게도 한때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학하는 시점이 제가 첫째를 출산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첫째는 4월에 출산을 하고 신대원은 3월에 이제 입학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왜 그때 입학 원서를 내었는지, 왜 그때 그 길을 가게 마음을 먹었는지 이해할 순 없지만 그냥 그때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입학 원서를 냈고 또 출산을 할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의 출산 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바로 코로나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원 입학을 출산을 하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휴학을 하지 않고 입학도 하고 또 아이를 출산을 하고 아이를 돌보며 또 복음도 학교 수업도 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가는 그 길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거나 또 저에게 오히려 취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또 원래 가던 그 전공을 살려야 하지 않느냐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건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4학년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짐으로 저의 삶에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구가 아무리 새 것이어도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 제대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어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빛 되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분의 무한한 능력에 힘입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빛으로 고정하고 살아갔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심긴 자리에서 생활 선교사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